B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 등 9개 지역에 발령된 코로나 관련 국가 긴급 사태를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총리는 오늘 코로나 대응 전문 자문단의 승인을 거쳐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긴급 사태가 연장되는 지역은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를 포함해 홋카이도, 아이치, 오사카, 효고 등 9곳입니다. 이들 지역에 내려진 긴급 사태는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가장 최근 긴급 사태가 발령된 오키나와를 포함해 모두 10개 지역에서 올림픽 개막 한 달 전인 7월 20일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들 지역은 일본 경제의 절반, 1억 2천만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7월 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여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59.7%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선거제 개편안의 입법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어제 선거제 개편안, 일명 애국자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40대 반대 2로 의결했습니다. 홍콩 입법회 전체 의석은 70석이지만 민주진영 의원의 자격 허탈과 집단 사퇴로 이날 표결에는 대부분 친중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입법회 의석수는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나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구 의석수는 35석에서 20석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홍콩 선거제 개편에 대해 홍콩 주민이 자신들의 통치 방식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심각히 제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항공 자유화 조약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치적 실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위반으로 항공 자유화 조약이 훼손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조약에 대한 재검토 결과 러시아가 조약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조약에 재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근 조치를 포함해 러시아의 행동은 신뢰 구축에 전념하는 파트너의 행동이 아니라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결정을 러시아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이 유럽의 안보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놓쳐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체결된 항공 자유화 조약은 회원국 간 자유롭게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부근 비행을 제한하는 등 조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며 조약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의 중재자를 자임했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유엔 총회와 관련 총회의 관련 결의안에서 무기 금수 조치 조항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남아시아 전문 인터넷 매체인 베나르 뉴스는 결의안을 발의한 리트엔 슈타인 외교관을 인용해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이 이 같은 요청을 담은 서한을 결의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날에 발송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서한에서 미얀마에 대한 모든 무기와 탄약의 직간접 공급, 판매, 양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문장을 결의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주 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도 이날 아세안이 무기 금수 조항 삭제와 함께 군부의 인권유린을 언급한 부분도 결의안 초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싱가포르가 이 같은 아세안의 지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와 아세안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불공정 선거 규탄 속에 치러진 시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4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시리아 의회는 어제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알 아사드 대통령이 95.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취임한 알 아사드 대통령은 이번 선거로 7년 임기를 보장받으면서 28년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증대하는 군사적 역량에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도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비확산 문제에서 최대 도전 과제 중에 하나라고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 핵안보청장 지명자가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10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증대하는 군사적 역량에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에도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 본토를 타격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직면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7일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룬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는 북한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중국의 증대하는 군사 역량에 대해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도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 정권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역내 동맹과 협력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 본토를 타격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외교를 선두에 놓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새로운 국방 예산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증대하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들의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취약한 자국민들과 한반도의 평화를 희생시키며 군사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밀리 합참의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한교입니다.
북한이 비확산 문제에서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 핵안보청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핵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등과 협력해 기술적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후르비 미 에너지부 핵안보담당 차관 겸 국가 핵안보청장 지명자는 27일 핵 비확산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는 나라로 러시아 외에도 중국과 북한을 꼽았습니다. 후르비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 비확산 도전 과제 목록의 맨 위에는 중국과 북한이 관련 운반 시스템을 포함해 핵무기 능력을 개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르비 지명자는 취약하고 과도한 방사능과 핵물질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능과 핵물질이 확산 행위자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르비 지명자는 이어 이란과 북한이 가하는 확산 방지 규정 비준수 위협에 맞설 지속적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의 경우 국가핵안보청은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사회와 협력해 비준수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국가핵안보청 수석부청장 지명자도 이날 인준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핵 비확산 문제에서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3대 과제로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꼽으며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들 위협을 해결할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보라 로젠블룸 국방부 핵생화학방어 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테러리스트 조직이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 핵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민간용 핵물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something I believe appropriately we do need to be concerned about.
핵 확산 방지를 위해 특히 원자력 사용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민간용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한반도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미 회계감사원의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이후 국방부가 관련 백신 구입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중단한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젠블룸 지명자는 우리 합동군이 생물무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장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준이 되면 관련 프로그램 중단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크리스토퍼 메이어 국방부 특수작전 저강도 충돌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중국은 추격하는 위협이며 러시아, 북한이라는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 제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국 군에 대한 미국 측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은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이 한때 주장했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차이를 묻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사실상 소멸됐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비핵지대화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지금은 남북한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이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국 정부가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엔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 장관은 브리핑 당시 비핵지대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질문한 기자가 해당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며 국회에서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라든지 또는 확장 억제라든지 핵 우산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거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 측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북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1991년 12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엔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쌍방 동시 사찰 등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이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하니까 미국이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백신 공급은 연합훈련 때문이 아니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연합훈련 규모와 방식 등은 양국 군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한 발언과 관련해 미한 양국 간의 이면 합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외통위 전체 회의에선 미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 동향과 협상 재개 전망에 대한 문답도 오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미한 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탐색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과거 미 정권 교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면서 관망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최대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만큼 북한은 후속 대응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장관은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즉답을 피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올 경우 미북 간 협상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협상의 전략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포함할 수가 없었고요. 한미 간의 긴밀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이 성사가 되면 거기서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구상들을 북한에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이루어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방미 행보에 대한 질문에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후 시행됐지만 미국 정보당국과 국정원의 협력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박 원장이 북한과 접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아닐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박 원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 앞서 뉴욕을 들러 일각에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무부에서 제재를 담당하는 차관과 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특히 테러자금 담당 차관보에 발탁된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지명자는 대북 제재를 성급하게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한 제재 문제 전문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차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 자금 담당 차관보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를 각각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26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넬슨 차관 지명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서 여러 고위직을 담당하며 다국적 범죄 조직 대응, 돈 세탁과 최신 범죄 근절을 위한 연대 구축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젠버그 차관보 지명자는 현재 재무부 부장관 고문으로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재무부에서 테러 금융정보 차관과 테러자금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의 선임 고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최근까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에서 에너지, 경제, 안보 프로그램 국장을 지내며 보고서와 토론회, 청문회 등을 통해 대북 제재에 대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미북 정상 외교가 진행되던 당시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성급하게 쓰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여러 번 밝혔었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일을 많이 해야 하며 독단적인 변덕,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not be removed and it would take a lot of lawyering to remove them for an arbitrary whim, which is to say you can't pull them down just as an incentive.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는 확산과 핵 활동 등 구체적인 우려에 대응에 가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변화된 뒤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비핵화 조치 대 작은 제재 해제 조치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전 세계적으로 제재 이행에 대한 개념이 약한 상황에서 제재를 조금만 해제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미 의원들이 대북 제재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이 검증된 뒤에야 상당한 제재 해제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2019년 10월 미북 스톡홀름 실무회담 직전 발표한 글에서는 미국은 핵 외교 초기에 분위기를 경색시키지 않기 위해 북한의 노골적인 제재 위반 행위를 드러내고 처벌하는 것을 삼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앞으로 미국의 협상 자세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과연 북한에 대해 충분한 요구를 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로젠버그 지명자는 대북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확산 금융 저지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ountering proliferation finance must be a core part of the policy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most press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specifically North Korea, Iran, and Syria.
로젠버그 지명자는 2018년 하원 금융위원회 산하 테러 불법 자금 소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의 가장 긴급한 국가안보 우려인 북한,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확산 금융 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량 국가들이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 미 본토와 동맹의 안전, 국제 금융 체계, 국제 비확산 체계에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또 지난해 3월 발표한 북한의 제재 회피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확산과 관련된 불법 금융 활동에 있어 가장 정교한 국가 범죄 행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 선박을 이용한 불법 환적, 해외 노동자를 활용한 수익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젠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루된 협조자들과 위장 회사들의 자료를 일일이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북한의 과거 활동과 금융계에 남긴 흔적을 통해 행동 분석을 하는 등 혁신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며 민간 분야와 각국 정부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관은 현재 미국과 동맹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 공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지만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 역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카손의 미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미국과 동맹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진화해왔으며 현재 이 위협은 바로 사이버 공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 years after the horrific terrorist attacks that occurred on September 11th, the great threat to our nation and our allies has evolved.
라카손의 사령관은 27일 미군 통신전자협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사이버가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규모와 범위, 정교함으로 작전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새로운 위협 개선법을 선보여 전통적인 위협의 지형을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적들은 미국의 경제와 주요 기반시설뿐 아니라 선거 과정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나카손의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When we think of the two greatest threats in cyberspace, these two nations come to mind. Let me begin with China.
나카손의 사령관은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가장 큰 잠재적 위협이라며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악화시켜 국제체제에서 자국에 대한 신뢰와 지배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 정치체계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파괴적 위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도 적극 억제해야 한다며 이들 두 나라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각자의 지역을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must also actively deter rogue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Iran. North Korea and Iran are unpredictable.
특히 북한은 불법적으로 자금을 얻고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탈취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금융과 상업 부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나카손의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 학술기관, 나아가 국제적 협력 등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앤 유버거 백악관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사이버 분야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우선순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erms of the executive order, President Biden came in and clearly articulated that cyber is a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각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민간 분야의 협력 증진을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민관 협력을 통해 해킹 공격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공격이 발생할 경우 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백신 공급이 모니터링 문제 때문에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북한 보건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북한도 집단 면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주민 전체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신경외과의 박기범 교수는 27일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및 배분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모니터링에 따른 이견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s face it. Vaccines are not fungible. You know, it's not like food. You know, and then people only need one, you know, or two doses.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가 대담 형식으로 연 북한의 백신 접종을이라는 제목의 화상토론회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은 대체 가능한 물품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은 식량처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인당 1회 혹은 2회로 접종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집단 면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주민 전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원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제로 위험 정책을 펴는 북한은 이미 모든 국제기구 직원들 맞춰 자국으로 돌려보냈다며 코백스는 백신을 맞은 국제 직원들이 코로나 유입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the vaccines now, you can actually test the blood of the people who receive the vaccines to show that they're antibodies.
백신 접종을 마친 국제기구 직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항체가 생성됐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법 교육 차원에서라도 국제 직원이 북한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 아동기금의 지원으로 5세 미만 어린이 접종률이 평균 98%에 달한다며 북한의 백신 접종 기술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신이 필요 계층에 먼저 접종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궁극적 목표도 주민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라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KEI 선임연구원도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층도 코로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면 주민 전체를 보호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유입을 막는 데 실패해 주민들 사이에 코로나가 퍼지면 변이 바이러스로까지 확장되는 만큼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주민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한편 27일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운영하는 국제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의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여전히 정보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코백스 퍼실리티에 백신 지원을 요청했고 당초 5월 이전에 인도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회 접종분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백스는 지난 3월 25일 백신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는 인도에서 코로나 감염 확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인도 당국은 백신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접종 계획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접종 상황 모니터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백스 측은 지난 20일 VOA에 북한이 모니터링 없이 백신을 받겠다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에 상주하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국제직원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공개된 WH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5월 13일까지 27,44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했지만 확진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완벽한 비상 방역전, 철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6일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일상 생활 방역 규정에 어긋나는 일 없도록 서로 돕고 통제하는 집단주의 기풍 확립을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고위급 간부 출신인 아버지와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남매는 북한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유와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느낀 자유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이서현 씨는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자유나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I didn't know what the freedom means and the rights means. And then I didn't know.
또한 북한이 독재 정권 하에 놓여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에서 굶주림을 겪진 않았지만 다른 국제사회가 누리는 완전한 자유를 갖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 리종호 씨를 비롯해 어머니, 오빠 이현승 씨와 함께 2014년 10월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망명한 이서현 씨는 탈북 후 1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을 때 한반도 분단 후 75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발전성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The
한국과 북한으로 나눠지기 전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으며 두 나라를 서로 다르게 만든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체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회주의 대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면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서현 씨의 오빠 이현승 씨는 북한군에 입대해 3년 넘게 군복무를 한 뒤 중국의 동북재정경제대학에 유학을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가보니 한국 사람들은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defected in 2014 and I realized South Korea has more freedom and more joy.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유가 놀라웠고 한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후 신변보호상 가족이 모두 한국에 머물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을 때 자유와 삶의 질에 있어서 미국은 마치 바다와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State is like ocean and then life in South Korea is like a river. And the life in China is like a stream.
그와 비교해 한국은 강과 같았고 중국은 개울과 같았으며 북한은 웅덩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현승 씨는 자신의 가족이 탈북을 하게 된 건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nstance. And then we believe it's not the country we continue to live and it's not the leader we should serve.
북한이 더 이상 자기들이 살 곳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현승 씨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선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이 한국보다 11년, 미국보다는 6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핵 발병률은 한국보다 9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4개 나라의 보건 의료 상태 등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2021 세계보건통계에서 2019년 기준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 수명이 72.6세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WHO가 2016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71.9세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며 83.3세의 한국과 78.5세의 미국과 비교해 각각 11년, 6년 정도 짧은 겁니다. 성별로는 북한 남성의 기대 수명이 69.3세, 여성은 75.7세로 추정됐습니다. 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은 73.3세로 2000년의 66.8세보다 6.5년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 국가들의 아동 사망률과 전염병 감염 건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건강 수명도 조사됐습니다. 북한은 평균 65세, 한국은 73.1세, 미국은 66.1세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의 5세 미만 유아 사망자는 17,000명, 2019년 기준 신생아 사망자는 1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각종 질병의 발병률과 사망률은 한국과 미국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513명으로 한국의 59명보다 약 9배, 미국의 3명과 비교하면 170배나 높았습니다. 30세에서 70세 사이 북한 주민들 가운데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호흡기 질환, 암과 당뇨는 전체 사망 원인의 23.9%로 7.3%의 한국, 13.6%의 미국과 비교해 각각 3배,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소외 열대질환 보호가 필요한 북한 주민은 541만 8,92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은 4명, 미국은 1,1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외 열대질환은 주로 열대지방에 만연하는 17개의 질병들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 여러 나라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4명으로 28.6명의 한국과 16.1명의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북한이 4.2리터, 한국이 8.5리터, 미국 10리터로 나타났고 북한의 15세 이상 흡연율은 18.8%로 추정됐습니다. 또 북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2명으로 8.6명의 한국과 12.7명의 미국보다 각각 2.5배,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생후 12개월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백신 접종률이 97%, 홍역은 98%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북한의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비율은 18.2%로 2.2%인 한국과 7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5세 미만 비만율은 1.9%로 한국 8.8%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이 밖에 15세에서 29세의 가임기 여성 빈혈률은 33.9%로 13.5%의 한국보다 2.5배 정도 높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한 목표 달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회원국들의 기대 수명과 질병, 질환에 따른 사망률, 의료보건상황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인구 건강과 복지에 큰 위협을 가했다며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진전의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강조했던 다원주의 문화를 북한도 수용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지도자 가족은 영국까지가 음악 공연을 즐기면서 주민들이 한국 등 서방 음악과 드라마를 접하면 수용소로 끌려가야 하는 위선적 현실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난 21일은 유엔이 제정한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인류가 언어와 예술, 종교, 장애인 등 소수계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때 세상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유엔이 2002년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런 다원주의 존중 등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우정이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며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K-POP과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수상한 한국 영화들을 언급하며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our people, our people to people and cultural connections are only growing. And K-pop fans are universal.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인적 교류, 문화적 연결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K-pop 팬들은 세계 보편적이 됐고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지난해 한국 영화 기생충이 4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 영화가 여우조연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배경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융합된 멜팅팟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획일성을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게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한 원동력이 됐다고 많은 역사가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미국의 민간연구 조사기관인 Pew Research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117대 미국 의회 의원들 가운데 외국 태생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출신인 의원은 적어도 76명으로 전체 의원의 14%에 달합니다. 유엔은 올해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주요 분쟁의 4분의 3이 문화적 차이와 관점에 기인한다며 이런 문화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을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북한은 최근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더 탄압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무려 16개월째 봉쇄해 일부 무역을 제외한 외부와의 교류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고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영국 문화원의 대북 영어 교류 프로그램, 스웨덴의 인적 교류 프로그램 등도 지난 2017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후 부르주아 사상문화는 위험한 독소라며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몸매바지로 불리는 스키니진 등 옷차림과 머리단장까지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모든 북한 주민이 총폭탄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 옹의하자는 획일적 집단주의 구호를 수십 년째 선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은 이런 북한의 모습에 탄식과 한숨만 나온다고 말합니다. 최근 영국의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는 27일 VOA에 많은 탈북민은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의 삶도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상교양 학습이 아니라 외부 정부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세상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문화적 교류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일단 알아야 사람들이 뭔가를 볼 수가 있는데 북한은 워낙 모든 걸 블록해야 되는 상태니까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상징시켜가지고 정치에 너무 고립되지 말고 이런 문화는 문화대로 좀 서로 교환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씨는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은 스위스 유학을 통해 다양한 선진 문화를 체험했고 형인 김정철은 세계적인 가수이자 기타 연주자인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기 위해 영국까지 가면서 정작 주민들이 한국 가요와 드라마를 시청하면 수용소로 보내는 행태는 지독한 독재이자 위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도 영국의 그 문화를 체험하려고 그 콘서트에 참가하려고 경호원들 같이 영국까지 온 걸로 몇 년 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널리 북한 젊은 친구들이나 학교들에서 사회에서도 좀 그런 걸 접할 수 있게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된 지도 오라고 지금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북한만 너무 고립적으로 들어가니까
평양 출신 탈북민 남인희 씨 등 수십 명에 달하는 한국과 미국의 탈북민 출신 유튜버들도 이런 고립된 북한 문화와 세상을 자주 비교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힘과 지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럽에서 봉제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외국인들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생각을 말할 자유, 직업을 선택할 자유, 외국인을 친구로 둘 자유,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자유, 밤새 클럽에서 뛰어놀 자유, 어디로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자유, 듣고 싶은 노래나 영화를 마음껏 보고 들을 자유, 불의에 대해 참지 않고 비판할 자유. 이 모든 것이 북한에는 왜 없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동안 내가 누렸던 자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체 내가 자유로웠던 것이 있기는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어요. 뭐 그리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북한에서는 이 모든 걸 참아야 했고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탈북 화가인 송벽 씨도 합서 BOA에 창의력이 생명인 북한의 예술인들이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다른 지구촌 주민들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과 문화적 다양성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내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2000마리 무슨 긴 질가로 해서 축복된다 저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얼마나 또 이제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꽃들이 만발하고 새봄이 파릇파릇 돌아다니는 때 사람들도 또 자기의 몸매를 또 뽐내느라고 또 각양각색의 옷티를 입고 나와서 즐기고 관객한테 자기 몸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기의 삶의 우욕과 자기의 삶의 자태를 자랑하는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연이 가져다주는 사계절이 그 아름다움 자체도 감상도 못하고 자기의 아름다움 자체로 또 뭐 이렇게 뽐내지도 못하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포함되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 단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고향 땅에 가볼 수 있을까? 가족을 알아볼 수는 있을까? 한국전쟁 당시 고향을 떠나 이영만리 미국까지 온 재미 한인 이산가족. 평균 80에서 90세의 고령인 한인 이산가족들은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이후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했다는 문구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함흥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일사후퇴 당시 피난민이 된 89세 장송 할아버지는 두 정상이 이산가족 문제를 꺼낸 것만으로 반갑습니다.
그래도 이게 늦게나마 이렇게 이산가족 문제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의제, 회담 의제에 올렸다는 건 우리는 참 고맙고 요것만 해도 반갑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이산가족들이 나 이제 모두 90 중가운데인데 미국에서 혼자 나와서 그분들이 뭐 뚜렷한 뭐 목적이 있어가서 나온 거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지 살기 위해서 피난 나오고 이렇게 한 거니까 특별한
전쟁통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 기약 없는 생이별이 됐고 한국에서 가족과 고향을 마음 놓고 그리워하지도 못했다는 장할아버지는 1975년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큰 어려움을 겪었고 60세에 공부를 시작해 새로운 여정을 걷기도 했습니다.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소재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고더드 우주연구소에서 전기기술자로 21년간 근무한 겁니다. 어깨 부상으로 은퇴한 장할아버지는 50여 년 이민 생활 동안 자신이 이산가족임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할아버지는 캐나다와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북한 내 가족 생사 여부를 확인해 연결하는 등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장할아버지에게도 기다림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게는 상봉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백발 노인이 된 장송 할아버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처음으로 의제에 올랐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이게 너무 늦었지 않나? 세상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예? 예, 때가 있는데 때를 다 놓치고 지금 와서 우리 이산가족을 갈라하면 나이 많아서 뭐 실체 타고 지판이 짓고 또 누가 도와줘야 가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누가 우리 이산가족이 여기서 돈 내고 이북까지 간다든가 하는 그거 누가 해요?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우리 이산가족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물어보면 야, 그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 갈 수가 없다.
장할아버지는 소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을 미국에서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미 고인이 됐다며 남은 생존자들은 거의 모두 늙고 병이 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할아버지는 4, 5년 전까지 북한에 있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편지를 받았었지만 이들은 모두 사망했고 이제는 북한에 가도 만날 수 있는 혈육은 조카와 그들의 손주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마지막 남은 소원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의 유해를 찾는 겁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세상에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것은 옛날부터 부모의 임종을 보는 것이 효도라 그랬다고. 참 언제 돌아갔는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간지 뭐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그 유골은 어디 갔는지 산에 가서 이제 강바닥에 이제 개천에 있는지 어딘지 모른다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냐. 나 개인적으로 가서 유골에도 찾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유골을 모아가지고 예, 한데 나도 이북 가서 묻히고 같이 가족이 한 대 죽었어도 한 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찾아가지고 모시는 것이 내 효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이장 가정의 아픔을 갖다 서러움이든가 모든 여건을 갖다 한 대 묶어서 다 잊고 잊어라.
늦게라도 고향 땅에 함께 누워 평안하게 잠들기를 소망하는 장송 할아버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고령인 생존자의 형편에 맞춰 방문 시기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온 민간단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VOA에 이 같은 기대감에 부응해 추가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2019년에 작성된 재미 한인 이산가족 신청자 명단에 97명이 이름을 올렸고 이번 주 미 동부와 서부에서 3명의 추가 신청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미 하원에 발의된 법안도 이 단체의 움직임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한 한반도 평화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 간 협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의회의 움직임을 반기면서 생존자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안이 통과하면 상봉 절차가 바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인 자신의 미국 내 형제자매가 최근 모두 사망하고 북한에 남은 오빠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는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상봉이 성사돼 오빠도 찾고 개성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고 싶다는 이 사무총장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유해를 정리하는 것은 고령인 생존자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단체의 이규민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명된 성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생존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바로 당장 만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어떻게 접촉할지 이렇게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혼자 만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은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UN 토마스 킨타나 UN 그분께서 워싱턴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이산가족 재미 이산가족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 분이랑 함께 이렇게 미팅을 했었거든요. 더욱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는 만큼 법적인 근거가 우선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사회에 노력이 있어왔고 동력을 만들기도 했었던 만큼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실을 맺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이민들의 사연을 온라인 라디오 팟캐스트로 전하고 있는 이규민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이산가족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한을 좀 풀어드릴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더 느낀 것은 단순한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한 번의 만남은 사실 이렇게 잠깐 만나는 것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더욱더 이렇게 충격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클로저, 진정한 힐링은 어떻게 하면은 좀 주기적인 체계적인 상봉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만남을 소통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내 한인 청년 주축으로 한인 이산가족 영상 기록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서신 교환도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한인 청년들의 역할을 찾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했습니다. 이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가족과 격리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겪었다며 이산 가족의 아픔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분들은 정말 이런 상태 정말 통화조차 연락조차 생사 확인조차 70년 동안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VOA 뉴스 잔양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우라늄 농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4년 5월 28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창설됩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여러 조직들이 아랍연맹의 주도 아래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설립된 계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유대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돼 요르단과 레바논, 이집트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에 야세르 아라파트는 1958년 무장단체인 알파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알파타를 비롯한 여러 조직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 후 1964년 5월 28일 흩어져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들이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1830년 5월 28일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합니다. 인디언 이주법은 미국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 부족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주법 그 자체는 인디언의 이주를 강제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이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이 이주를 거부하고 머물 것을 결정하면 연방조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흩어져 살던 체로키족, 축토족, 치카소족, 크리미족, 세미놀족 등 인디언 부족들 사이 지도자들끼리도 이주 정책에 대해 대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주 협약에 대한 합의에 저항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이주를 지지했던 부족 지도자들과 거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고 인디언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동쪽,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플로리다주, 엘라베마주 등에 살고 있던 많은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로 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추위와 배고픔, 질병과 싸워가며 무려 9개 주에 걸쳐 3,500km에 달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험난하고 고단했던 길을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